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야곱이 어느덧 147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 되었고 어느덧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진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일은 가까운 장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먼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인 관점과 또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버지의 유언이면서도 구속사적 견지에서 선포하는 선지자적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열두 지파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축복의 순서는 나이 순이 아니고 모계별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먼저 레아의 여섯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처 빌하와 실바의 네 아들들 마지막으로 라헬의 두 아들 순으로 야곱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미래는 열두 아들이 지닌 각자의 성품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아들인 루벤에 대하여 야곱은 그를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이렇다 할 인물이 한 사람도 배출되지 않음을 보게 되죠. 이유는 루벤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 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둘에 대한 예언은 둘이 뭉치면 잔인해진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각기 따로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몰려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들은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이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고 더불어 서로의 딸을 자녀의 아내로 주어 통혼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화친하자는 제스처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살육합니다. 그런 잔인한 보복 행위를 보고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은 7절 후반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별도로 분배받지 못했고요. 또 열두 지파 전역이 흩어져서 집을 지을 땅만 얻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혈기가 많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같다고 했고 17절에서 다는 샛길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말 위에 앉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다름 아닌 단지파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다고 했고요.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와 붙으면 나만 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열두 지파의 미래는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임을 믿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중에 요셉 지파는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었고요. 유다 지파는 후에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셉의 막내 아들인 에브라임이라고 불렸고 남왕국은 유다라고도 불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49장에서 요셉 지파가 받은 예언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언의 핵심은 유다 지파에 더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요셉이 그 복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영적인 복은 다름 아닌 유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비록 요셉이 받았어도 영적인 주권은 유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26절에서 말하며 요셉이 뛰어난 리더 역할을 하게 됨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가문 전체를 가뭄에서 풍요로이 먹고 살게 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자면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르지 않게 하는 샘이 되어주셨습니다. 22절 전반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요. 샘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담을 넘게 하시는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22절 후반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담은 환란 또는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환란 날에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참된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형들이 그랬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도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를 형통케 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열두 지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열두 지파 가운데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사실 유다는 기대치 못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성품은 부도덕했고 불경건했으며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전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동생 요셉을 미디안 사인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주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20냥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말았죠. 유다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그 많은 형제들 중 왕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될 만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고 형제들이 애굽에 갔을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평생 총리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죠. 그때 머뭇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갑자기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볼모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평생 노예로 삼아달라는 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유다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늘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유다. 복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던 그였는데 그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대치 못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된 자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8절에서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형제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9절을 통해 보면 유다가 매우 강한 존재임을 보게 되죠.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힘과 용맹 그리고 품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도 차지하기 어려운 그 산악 지역을 다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올라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스럽게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유다에게 왕권도 주셨습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우리는 규라고 합니다. 특별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유다를 통해 왕권을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실로가 무엇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법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견해 가운데 첫째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왕권이 그에게 속한 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가 합법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유다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보통 빨래는 허드렛물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보물은 포도주를 빨랫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나귀는 보통 뽕나무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하찮은 나무에 묶어두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나귀를 그 비싼 포도나무에 묶어놓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물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큰 부를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번영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게 찬송이 되셨고요. 힘, 또 왕권, 번영, 다시 말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열두 지파 모두를 향해 유언과 예언을 했지만 사실 그 핵심은 유다 지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야곱은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다름 아니라 유다로부터 주의 구원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 자신 또한 유다로부터 오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왕들 가운데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가장 용맹스럽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언젠가 다시 심판과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과 환난 날의 도움, 그리고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유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풍성한 번영과 영적인 복, 그리고 왕권까지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